신명기 18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어제부터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몇몇 지도자들을,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앞에서부터 나온 내용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재판장을 세우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어주시는 그리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세우는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로 선지자들을 세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어떤 사람 선지자를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선지자를 세우게 되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보게 될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 내용을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백성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명령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선지자가 하는 말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나의 말이다.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선포한 말에 대해서 백성들은 마땅히 듣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도 있고 동시에 순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선포를 하면 안 듣고 싶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한쪽으로 흘려듣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대로 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니까 선지자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벌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벌의 종류, 내용, 정도, 언제 벌을 받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겠죠. 이 모든 형벌과 관련된 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인지라 하나님의 뜻인지라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벌이 지나갔는가 보다 벌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뒤에 벌하시겠다 하시면 조금 뒤에 벌을 하시는 거니까요. 또 이 규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지도자들과 관련해서 백성들이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벌을 받는지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규정하셨습니다. 가령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그 판결을 죄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들이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물론 벌을 내리시지만 백성들이 그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왕을 향해서나 제사장을 향해서나 지금 선지자를 향해서는 마땅히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는데 백성들이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듣지 않는 자들을 잘 권면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형벌을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런 거예요. 앞에 나왔던 모든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하면 받아들이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고 또 다른 여러 직분자들 하나님 세우셨을 때 그들에게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을 하고 마땅한 존경을 드리는 것이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형벌을 받는다 선포하신 거죠. 두 번째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19절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20절은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거짓 선지자인 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아니 누군가가 거짓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들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선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애당초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악한 모습이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자였다면 이게 좀 쉽게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겁니다. 다 인정을 하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야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까 하고 손가락질하거나 아니면 참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은 처음에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다 온전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정말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갖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조금씩 이상해지다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처음부터 그랬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단들 가운데 제가 특별히 이름을 거명하진 않습니다만 계룡산 밑에 가면 막 수많은 이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이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조금씩 이상해지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이제 죽기 전에는 처녀 하나를 들여다가 데리고 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먹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말 그대로 선지자였는데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0절 끝에 보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보면 형벌이 나오는데 19절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20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뜻일까 이게 애매모호하게 써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절을 보면서 한두 가지를 더 첨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선지자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다 온전한 선지자가 아니라 악한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지껏 말씀하셨던 여러 직분들은 어떠할까? 하나님이 재판장을 세우셨잖아요. 재판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짓된 악한 재판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왕 중에 거짓된 악한 왕이 있을까? 없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좋은 왕보다 나쁜 왕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책 보다 보면 예전에 제가 열왕기 이런 걸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2년 내내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그런 왕들만 계속 나오고 도대체 괜찮은 왕은 언제 나오는 거냐? 없습니다. 없어요. 괜찮은 왕도 보면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무슨 죄를 졌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게 맞는데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맞는데 거짓된 왕이 없느냐?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나 레위인 중에는 악하고 거짓된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거짓 재판장, 거짓 왕, 거짓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주어질까? 앞부분에는 그들이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해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하는 이 기준과 마찬가지로 다른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한 심판과 형벌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모든 직분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남의 얘기하듯이 이야기할 땐 참 편안한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목사들 중에는 거짓 목사는 없을까? 있죠. 권사들 중에는 거짓 권사는 없을까?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 22절 내용입니다. 21절, 22절 내용은 분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선포를 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가 떠들고 싶어서 한 말인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주셨는데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이 증험, 성취함이 있어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했던 말들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이야기라면 현실 속으로는 몇몇 문제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면서 패대기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막 그랬거든요. 기적을 행하는 게 없으니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는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앞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로 전락을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을 늘어놓는 경우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하튼 그 선지가 했던 말이 증험이 있는지 성취가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신명기에서는 이것 한 가지만 분별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과 이 참된 선지자였던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다툼을 하는데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삶의 열매입니다. 과연 돈을 좋아하는가 돈을 좋아하지 않는가 혹은 생활하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보고 만약 어떤 선지자가 돈을 좋아하면 행함이나 생활에 있어서 옳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분별하게끔 알려줬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알 수 있는 아 저게 참된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다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까 참 선지자일까 저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냐면 사실 현실 속에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고 또 다른 두 번째는 이게 심각한 경우인데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죄악을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한다고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안 그러고 싶어요. 회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아,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회개를 안 하고 뒤로 꽁무니를 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네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지 않아도 네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고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맨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별을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아,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자기 멋대로 이야기한 건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무언가를 자꾸 고집하고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를 끝마무리하냐면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는다. 네 자식이 아플 것이다. 사업이 망할 것이다. 이러고서는 무언가 좋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어떠냐면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안 했다가 정말 그랬다가 있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 자식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하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위협을 하든지 간에 사실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협과 협박을 들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까짓 거 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현실 속에서는 거꾸로였기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도 아이고 그까짓 거 뭐 심판이 있겠어? 뭐 나라가 망하겠어? 이러고 그냥 흘려들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거꾸로여서 잘 새겨드려야 하고 두려워할 일에 대해서는 흘려듣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때들이 많아서 뭐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니 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니 그런 경우에요. 심지어 한 번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사람은 속편하게 방에 들어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다가 하루나 이틀 빠지면 내가 이거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하루 이틀 빠졌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협박에 놀아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 내용은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말을 하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세 번째는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자를 세우시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건 다른 누군가를 통해 어떤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임을 잘 기억하고 적절한 순종과 온전한 그런 헌신을 또 감사를 존경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건 뭐 선지자 자신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직분자들을 대하는 그런 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항상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면 항상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왕이 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재판장이 내린 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과연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직분자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면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당연히 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바램, 욕심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본문을 읽으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지람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참 어려운 결정을 한 거거든요. 회개하고 순종을 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복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복이 있습니다. 아브네에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순종했을 때 복이 약속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 통해 제사드리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건 우리 마음 참 듣기 힘든 말씀을 하시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함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나보다 못나 보이거나 나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들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 겸손한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을 기준 삼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임무점으로 직분들 맡기신 것 기억합니다. 온전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